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자 동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옥화 집사님, 사라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주옥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셨고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크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영웅으로 환호합니다. 그의 삶은 더 곤란해집니다.
네, 전쟁에서 승리하면 영광과 평안이 따라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는데 또 점점 질투로 변해버리는 과정이 참 안타까워요.
네, 오늘 우리가 말씀 살펴보면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조명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순간은 계속 이어지지 않고 또 위기가 새로 시작됩니다. 승리했는가 패배했는가, 안정되었는가 위기인가. 사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주제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는 고난도 있고 평안도 있고 축복 같은 번영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 사무엘상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왜 욥이 고난당했지라고 묻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이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의 오해라는 것을 성경 번역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회개가 아니라 욥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든 번영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욥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에 조명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나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나 그들이 번영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나 상관없이 그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이런 질문을 좀 해볼게요. 혹시 인정받고 싶었던 순간, 내가 되게 기여하고 공헌했기 때문에 나도 좀 인정받고 싶을 때, 칭찬받고 싶을 때, 그 순간에 어떤 질투가 나거나 시기심이 나거나 아니면 내가 질투를 받아서 어려움에 처했던 순간이 혹시 있다면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질투하면 떠오르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예전에는 주판이라고 하는 도구로 계산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친구가 저희 학교에 전학을 해왔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주판 계산을 빨리 잘하는지 선생님들 또 친구들이 관심이 그 친구에게 막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학 온 친구를 제가 막 도와줄 마음이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친구를 질투하면서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는데 질투 그러면 지금도 그때의 그 부끄러웠던 저의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나 나죠. 정말 그 우리 반에 잘하는 아이가 있어서 선생님도 더 힘을 얻고 가르치실 수 있고 우리도 그 아이를 보면서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일이었는데 그때는 나에게 대한 관심과 인정이 그 친구에게 쏠리는 거가 비교가 되면서 네 그렇게 질투해버리고 말았어요.
네.
아, 네, 저도 이렇게 질투가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똑같이 열심히 하고 똑같이 헌신을 했는데 그러한 헌신들을 이제 인정받지 못할 때 뭔가 보여지지 않을 때 쟤만 잘했어라고 이제 칭찬할 때 똑같이 했는데 왜 나를 더 칭찬 안 해주지? 그런 마음으로 네, 이렇게
네.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질투가 우리 마음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게 부끄럽지만 사실 모든 인간의 마음의 깊은 뿌리에 이 네. 시기와 질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태초의 인간? 가인과 아벨을 기억하시나요? 가인과 아벨의 마음에 아벨은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인의 재산은 받으시고 아벨의 재산은 안 받으셨으면 아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질문도 드는데요. 사실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이 질투와 시기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부럽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그 마음의 이면의 깊은 곳에 그 층 밑에 있는 마음들을 사실 살필 줄 모르는 눈이 좀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태초부터 그 형제의 시기심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인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표피는 깨끗한 수 있죠. 모든 인간이 겉으로 표피의 부분에서는 정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층만 내려가 보면 돌이 있고 또 가시가 있고 그 밑에는 또 썩어 있는 지점들이 있고 그래서 땅의 층 위마다 다른 모양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의 표면만 우리가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포장되어 있는 표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땅 밑에 모래도 있고 돌도 있고 정말 진흙도 있고 다양한 토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낼 때 그제서야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야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지하수가 흐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그 내 안에 내면 깊은 곳에 아 내 안에 이런 질투 덩어리가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시기심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교만함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라고 하는 깊은 한 번 더 깊은 성찰을 해내는 것. 이것이 사실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뿌리가 점점 땅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 내 땅 밑에 이렇게 깊은 것이 있구나. 내 뿌리가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 사실은 내 안에 이런 돌덩어리들이 있구나라고 그 생명의 뿌리가 내려가면서 만나지는 내 안에 있는 돌무더기, 내 안에 있는 이 죽음 덩어리, 내 안에 있는 이 수치 덩어리, 내 안에 있는 이 질투 덩어리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만나지겠지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요. 사울은 자기 겉모습이 깨끗해 보이는 것, 보암직한 것, 이웃 이웃의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 이것에 계속 집중했던 사람이라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뿌리 밑으로 내려가서 내 안에 이런 부끄러움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죄악이 있구나, 내 안에 이렇게 교만함이 있구나라고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뿌리가 내려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왕을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서 비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발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다윗이 악할까요? 사울이 악할까요?
둘 다 악했어요.
둘 다 악했어요. 사울만 죄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심지어 십계명을 모조리 어겼어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했어요. 네. 남의 아내를 취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그 뿌리 깊숙한 곳에 자기 영혼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려가서 성찰해요.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죽음 덩어리를 이 시기와 질투와 죄악과 부끄러움과 이 악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런데 사울은 그 뿌리로 내려가지 않고 겉포장만 괜찮아 보이게 연출해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괜찮은 줄 착각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사울은 끊임없이 모면하려고 하고 자기 땅 밑에 자기 영혼의 그 토사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정해요. 내 안에 있는 이 악함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수치를. 이것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질투하지 않는데, 나는 시기하지 않는데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뿌리 내리지 않고 있다는,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자신의 죄악을 성찰하지 않고 있는 사울의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질투하면서 이 승리하여 온 다윗이 인기가 있을 때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경계하고 곁에 두지만 사실은 왕의 경계를 입어야, 왕이 끊임없이 경계하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둡니다. 그것은 승리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왕이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총애를 얻은 자는 권력을 얻었지만 동시에 왕의 경계를 얻기도 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왕정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울의 권력 기반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인기는 사울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다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네네. 사울의 질투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요소라는 것. 그런데 사울은 그 자신을 성찰하거나 자신의 영혼의 뿌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울의 자리, 시선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모면하려고만 했습니다. 우리 이제 사무엘상 18장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그 자리를 보존하게 하시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옥화 집사님께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한지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네. 사울의 시기와 질투의 계기가 되는 것이 사람들의 칭찬. 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칭찬할 때는 이런 역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높아질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물론 선한 일이지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경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언약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지만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과 무기를 내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돌봄이 아니라 왕이 계승자의 상징을 넘겨주는 행위였습니다. 히브리어 버리트 즉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요나단의 행동이 굉장히 대담한데요. 자신이 물려받게 될 왕위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너의 왕위와 나의 왕위가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언약 버리트가 합쳐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왕이 되는 것이나 네가 왕이 되는 것이나 사실 마찬가지다. 너의 재산이나 나의 재산이 마찬가지다. 너의 칭찬이나 나의 칭찬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언약은 언제 가능하냐면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거나 네 주머니에 있는 거나 상관없어. 네가 오히려 가지는 게 더 안전해. 나는 그게 더 기뻐. 라고 하는 고백이 언제만 가능하냐면 사랑할 때 가능하죠. 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때 한 몸, 내 몸으로 여겨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요나단이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것이 합당한데 내가 왕이 되는 거나 네가 왕이 되는 거나 동일해. 내가 왕이 안 돼도 상관없어. 네가 왕이 되는 건 내가 충분히 기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차원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웃사랑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내 몸으로 여겨 사랑했다라고 할 때 나는 진짜 누구를 사랑하고 있을까라고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으로 여겨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몸이 되어서 애굽으로 같이 가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던 것. 요나단이 다윗에게 왕위를 내어주고 한 몸이 되어 다윗에게 전부를 걸고 자신은 아버지와의 전쟁에 나가는 것. 이렇게 한 몸이 되어가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있지 않으면 정말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몸이 되었다,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캐사르라고 해서 성벽의 돌과 돌이 연결되어 단단하게 쌓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를 지탱하고 받쳐주는 존재입니다.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왕이 되든지 네가 왕이 되든지 상관없고 너와 난 한 몸이다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의 생명과 결탁되었다고 할 때 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드립니다.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네, 슬프게도 사울은 질투의 눈이 멀어서 다윗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는 눈이 멀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라의 자매님께서 그 다음 장면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이것은 단순히 정신병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결과입니다.
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악령에 시달리는 모습이 너무 대비되네요.
네, 맞습니다. 사울의 질투와 두려움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결과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꽃과 가지는 달려있지만 내면의 뿌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사울은 자신의 실체를 알고 자신의 토양의 돌덩어리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뿌리가 가득 뻗어있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결국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할 때 그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가짜로 포장하게 되지요. 그의 질투가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두 가지 관계를 비교해 살펴보게 되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이 나란히 각자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있다면 사울과 다윗의 사이에서 사울은 인간적인 질투와 두려움에 휩싸여 거꾸로 가는 관계입니다.
네, 저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요. 사울처럼 질투에 사로잡히면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그리고 다윗을 나란히 두고 그 모양이 우리 안에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잘못했을 때 즉시 엎드리고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 용서하기를 급히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깊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마중 식구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옥하 집사님, 사라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때 그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른 지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 온전해져 가는 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나보다 나은 다른 지체를 마음껏 축복하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삶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에도 이렇게 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 제 안의 사울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우리를 다윗으로 빚으시는 것, 하나님 이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윗이 되고 싶어 하는 이 갈망이 벗겨지고 우리 안에 사울의 얼굴을 하고 있는 존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주님께 엎드리기 원하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기 원하오니 주님 마중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눈동자의 그 선하신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촌 성구님도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미소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주에 교회 예배를 드리러 다녀왔는데요.
네.
평소에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고 있었는데 지난주엔 특별히 책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평소에 가질 수 있는 사소한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걸 어떻게 잘 바꿔나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한 주 동안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우리 시아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날씨도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이제 너무 더워지기 전에 좀 쉬려고 한강에 나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시간을 보내다가 왔습니다.
아, 좋아요. 아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고 온 것 같아요. 네. 네, 또 그렇게 각자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말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가까이 도착했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때 여리고에 다다랐다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 했었나요?
여리고가 가나안의 입구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이런 여리고에 도착했다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하게 될 일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자, 제자들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나요?
제자들은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를 무찌르고 기득권자들을 몰아내고 왕으로 등극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 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생각만 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 제자들의 욕심이 그들의 귀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아마 답답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서는 그런 제자들과 정반대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성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하고 있나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삭개오에 관해서 소개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자, 삭개오는 먼저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세리장이면서 부자인 삭개오. 자, 그런데 혹시 부자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 없나요? 최근에 저희가 살펴봤던 사람 중에 또 다른 부자가 있었는데.
저는 부자였던 젊은 관리가 생각나는데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했던 사람이요.
네, 아주 잘 찾았어요. 이 관리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부분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빠지지 않았던 말이 바로 부자였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부자는 선한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다고 했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죠. 당시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의미를 넘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자는 곧 선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다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 사회에서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했는데 이 사람은 일찍이 관직에 올랐다고 하니 율법적으로도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흠잡을 거 없어 보였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었습니다. 저 이건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분명 완벽해 보였는데 무엇 때문에 무너졌나요?
재물 때문에 무너졌어요. 부자였다는 게 오히려 영생을 얻는 데 방해가 됐네요.
네, 그렇죠. 선한 사람이어서 또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아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정작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모습. 결국 재물에 붙잡혀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또 다른 부자 삭개오는 방금 이야기한 사람과는 정반대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반대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자, 삭개오를 수식해주는 또 다른 말이 있었죠.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 했었나요?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자, 세리가 뭘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는 사람이요. 자기 민족의 돈을 뜯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네, 역시 잘 기억하고 있네요.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고용되어서 자국민, 그러니까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거뒀지만 정작 로마에서는 세리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세리는 어떻게 돈을 벌었나요?
세금을 거둘 때 원래 부과된 것보다 더 많이 걷어서 남은 금액을 자기가 꿀꺽 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그런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붙어서 자기 민족의 고열을 짜낸다라고 해서 세리들을 싫어하고 또 싫어하는 걸 넘어서 혐오할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사케오는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세리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나요?
세리장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세리 중에서도 높은 사람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대장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봤을 때 사케오는 악인 중에 악인, 악인의 우두머리이며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이야기한 젊은 관리와 부자라는 것 말고는 정반대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네요.
네, 그렇죠. 젊은 관원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또 칭찬받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사케오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혐오하고 멀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케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케오가 살고 있었던 여리고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먼저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뭐가 있는 것 같나요?
사케오는 키가 작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 키가 작은 사케오가 예수님께 다가가기는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랬겠죠. 거기에 좀 더 덧붙이면 분명 사케오 본인도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혐오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혐오하고 죄인 취급하는데 그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쉬웠을까요?
생각해보니 그런 부분도 있었네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런 모습도 앞서 나온 젊은 관원과 너무나도 다른 부분이에요.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누구나 아, 저 사람이면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대면할 자격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리를 내어줬을 텐데 사케오는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는 감히 예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취급 받았겠죠. 끼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어요.
부자 관원과 또 사케오 두 사람이 많은 부분에서 대치되네요.
네, 그렇죠. 똑같은 부자이지만 한쪽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 다른 한쪽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으며 어들보더라도 부족한 사람. 자, 그렇게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갈 용기가 없었고 멀리서 바라보고 싶어도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케오는 포기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게 돼요. 자,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자, 사케오가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길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나무 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사케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다 큰 어른이 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간 거잖아요. 사케오는 체면도 다 버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사케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걸으시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나무에 잠시 멈추시더니 나무 위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나요?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루 묵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직접 방문해서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고 그렇게 하루를 묵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암호하거나 식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죠. 유대인들은 반드시 같은 유대인하고만 그리고 같은 급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사람하고만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묵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들 놀라고 또 이해할 수 없어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하고 있죠. 위대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세리 집에, 그것도 세리 대장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고 그 집에 묵겠다고 하니 놀랐을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갔도다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정작 당사자였던 삭개오는 주변 사람의 반응에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삭개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히 내려와. 체면이고 뭐고 생각할 틈도 없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생각해보면 삭개오 입장에서 예수님의 방문이 이렇게나 깊을 수밖에 없는 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리였던 삭개오는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삭개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결국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지내면서 많은 돈은 가질 수 있었지 몰라도 외로운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쩌면 삭개오는 외로워서 더 돈에 집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니 다른 것으로 빈 마음을 채우려고 세리일을 더 열심히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미소자매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미소자매 말에 일리가 있는 게 아까 3절에서 삭개오의 외형이 어떻다고 했었나요?
키가 작다고 했었어요.
네, 그렇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도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키가 작다라는 건 물론 외형적인 키가 작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삭개오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키가 작다는 건 사회적인 편견과 또 조롱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자랐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시대나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용모가 출중한 사람이 인정받지 반대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니까요. 결국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고 하는 건 여태껏 사람들의 편견과 무시 속에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몸이 불편하거나 외형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대에도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의 편견과 조롱 속에서 사케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돈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아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더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세리장이 자리까지 올랐겠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세리 일을 해서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케오가 돈을 모으려면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쥐어짜야 하는 거잖아요. 사케오가 부자가 되려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또 사람들에게 더 많은 미움을 샀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돈을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 더 외롭고 공허해졌을 거예요. 사케오는 평생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찾아와서 너희 집에 거해하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던 건가요?
예수님이요. 이미 사케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사케오의 집에 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이미 이름을 알고 이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사케오의 삶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찾지 않은 사케오의 집에 사케오의 삶에 찾아가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이자 메시아로 추앙받던 예수님께서 찾아가 자기 집에 묵겠다라고 하시니 사케오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에서처럼 반응했던 겁니다. 자,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삶으로 영접한 사케오에게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케오는 여태껏 돈을 위해 살아왔어요. 오죽하면 세리가 되고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로마에서 사케오에게 세리장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사케오가 악독하게 또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자, 그랬던 사케오가 지금 뭘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나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니 그렇게 강력하게 움켜쥐고 있었던 소유에 대한 그 손을 펴고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고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 네 배나 갚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자 관리와 또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리장이었던 사케오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한 사케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케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시면서 당시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왜 경악할 만한 말인가요?
그 이유는 사케오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인식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제외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경악했던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케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 상처와 공허함이 사라지니 소유에 대한 욕심도 사라지고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걸 나누고 또 기꺼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우리가 계속해서 부자 관원과 삭개오를 비교해와서 알겠지만 영생은 율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요. 어느 면으로 봐도 완벽해 보였던 부자 관원은 결국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영생과는 더욱 멀어졌었는데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삶에 찾아가셨다는 이유 하나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큰 기쁨을 누리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인정을 받은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이 신분이 아닌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에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부자 관원과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착하게 또 성실하게 율법적으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이 살고 있지만 정작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근심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지금까지 온갖 멸시와 편견, 차별로 인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를 안고 살아왔지만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큰 기쁨을 누리는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저도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큰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네요.
네, 아멘. 좋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의 성도님들 또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심으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 또 기꺼이 소유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삭개오의 모습에서 조금 그래도 지금 사회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진 게 많다 보면 그걸 포기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많지 않아도 조금 있어도 그것도 쉽게 포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이 삭개오는 나중에 그 많은 걸 포기를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떻게 삭개오에게 가지게 되었는지를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말씀을 네. 읽으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아까 말씀에서도 또 분명히 나오듯이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아닌가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아직도 만약 놓지 못하는 게 있다면 아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내 안에 약간 신앙이 조금 더 단단히 자리 잡지 못했음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좀 신앙심이나 이런 믿음을 좀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하자매는 어땠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 관원의 관원처럼 제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나누라고 했을 때 선뜻 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삭개오는 자기 것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 말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더 귀하고 또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자기 인생에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기꺼이 내려놔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억지로 노력해서 내가 이거 막 움켜쥐고 있으면서 나눠야 하는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또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함께 나와 함께 식사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큰 기쁨을 누리면서 기꺼이 나눌 수 있고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주 동안도 또 주님 안에서 주신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와 북주선의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